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여섯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 이렇게 읽으면 목회를 한다고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이 돼요. 여기 가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꿀을 먹이고 그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이제 살아야 하는가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절대 간사한 말, 아첨하는 말, 또 탐욕에서 나오는 말, 또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거 이런 거 이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눠줬다. 생명까지도 성도들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역자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자녀들이 잘못 나갈 때 아버지가 책망하기도 하고 명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목회자의 다양한 이와 같은 그 목회 사역 속에서 드러나는 그 역할 아니면 태도 이런 자세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특별히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 또 교회에서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그런 그 교회의 리더 형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도를 좀 섬겨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볼 13절 이하에서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가서 보니까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 자세 한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이유가 하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받는다고 하는 말은 배구 이렇게 할 때 서브 하면 저쪽에서 리시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떨어지게 될 때 그걸 받았다 이제 그 얘기하면서 바울이 참 그 뭐라 그럴까 놀라운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뭐, 선교사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 외에 무언가를, 다른 걸 선포하느냐. 얼마든지 다른 걸 선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많은 교회 목사들이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한다. 그래서 말씀을 서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서브했더니 그 말씀을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어느 면에서 연약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장막을 만들고 이런 가운데 몸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부인이 같이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또 다니면서 많은 박해도 받고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의 증언대로 코가 다 부러지고 다리가 안장다리가 되고 눈이 나빠서 잘 앞을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바울이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어떤 그 외적인 모습을 보면 어느 면에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사실 어느 면에서 바울에게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될 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이야기와 함께 또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나와요. 그렇게 받아들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 하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신자들이 늘 해왔던 이와 같은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 이강준 형제님께서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한다 이래갖고 우리 한국에는 목사를 하나님의 종 해갖고 종이면 종대접을 해야 되는데 왕 노릇을 하잖아요. 왕. 그렇죠. 종이면 종대접을 해야 되는데 왕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로만 종이라 그러고 실질적으로는 뭐 하나님 이상가는 그러한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이 지금 목사예요.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은 그런 그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와 같은 개념을 신약시대에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등등 해갖고 목사를 신격화하는 그런 일은 신약성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약시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100%를 저는 전달했다고 믿어요. 강단에 서서. 그렇지만 그 이외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100%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한다. 이거는 그런 일은 생길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은 목사가 하는 그 말도 성경이 있는 말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해서 그래서 맞는 말이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닌 건 옆으로 치우시고 그와 같은 일은 성도님들이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목사의 말을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예가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그와 같은 그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왜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안에서 풍겨나는 그 인품? 아니면 3주 정도 같이 했지만 3주 동안 늘 생활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신실함?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역자들에게서 꼭 필요한 것은 신실한 자로 드러나는 거다. 그렇게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역자가 신실한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신실한 사역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도 판단하는 그 영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교회에 부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한 거나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일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그 폐부를 찌르고 이렇게 돼서 우리 자신이 정말 효력 있게 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좀 열망하면 좋겠어요. 열망. 열망이 있어야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희생 예물을 가져다 드리고 십일조를 드리고 무언가 한다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개를 설레설레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진데 어떻게 옳고 그런 것을 분별 못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잖아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대로 읽게 될 때 정말 이 시대에 방언이니 뭐 뒤로 쓰러지는 거니 이런 일들이 과연 이 시대에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게 그냥 자연히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물질 만능주의 이쪽으로 이제 빠져가면서 어떻게 교회를 선택을 하냐. 일단 사람이 좋은 교회는 안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래요. 그 다음에 찾는 그 뭐라가 덕목이라 그럴까 기준이 뭐예요? 교회가 크고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렇죠. 아이들도 잘 봐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내가 혜택을 받는 이와 같은 데를 가야 되겠다. 이게 요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선택의 기준이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가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는 가운데 교회가 잘못되면 그러면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내가 이 교회에다 1억으로 헌금했는데 어떻게 했더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자리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떠나셔야 돼요. 내가 거기에 1억 헌금을 했더니 2억 헌금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 있게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와 또 신학교와 목사와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시편 12편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자하여 재련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그것들을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사라지지 않겠다. 없어지지 않겠다. 예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의 보존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처음에도 기적을 통해서 완벽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이후에도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보존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완전한 말씀이 있다는 그 믿음, 이러한 믿음을 믿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행위는 절대 거기에 일조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르치는 이와 같은 교회의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면 누가 와서 우리의 이와 같은 그 지위, 신분을 빼앗아 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도 창조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휴거가 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근데 휴거를 믿거나 가르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을 지경이에요. 예, 그런 것은 별로 믿지 않고 베리 집이 어떻고 환난 통과해야 된다고 그냥 성도들 짜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교회에 순종하게 하고 교회에다 돈 내게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는 눈이 밝은데, 예, 있는 그대로 해서 이 부활과 휴거와 예수님 재림의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이 평안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목회자 아니면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가서 보시면 계시록 20장에 천년 천년 천년에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직접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왕국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그렇죠? 예, 그 돌아온 이후로 그난 지금 70년 동안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말로 여기거나 자기 자신의 사적인 것 같은 해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지 않는다 그래요. 뭐 효력 있게 일한다는 게 교회가 커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개개인의 경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말틴 루터 같은 경우에 아니 어떻게 나만 온 유럽 전체에서 어떻게 나만 천주교가 틀렸다고 생각이 드냐는 거예요. 미친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정신병이 들린 그와 같은 증세가 나타나고 어떻게 나머지는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만 저게 이상하게 보이는가.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킹제임 성경 사용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들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여기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수용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앞으로 일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에 큰 변화가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14절에서 이제 16절에는 아, 교회는 핍박을 받게 돼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리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는 증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럼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죠. 이 성경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과연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글쎄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뭐 명색이 목회자다 이제 해서 목사라고 하니까 저나 제 아내는 뭐 어딜 가나 집에 있으나 뭘 하나 항상 교회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여튼 이게 뭐 모르겠어요. 목회를 하는 동안은 이게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한 어떤 압박 아니면 부담을 조금은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은 느끼셔야 된다. 우리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라면 예, 교회 딱 떠나면 다 잊어버리고 자기를 하고 여기 교회 오면 또 생각하고 이게 그 정도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또 우리 금요 모임 정도에 오는 그와 같은 수준의 우리 성도라고 할 때는 그와 같은 짐을 좀 지셔야 돼요. 또 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영께서 관심 있으니까 여기 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짐을 어떻게 안 질 수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핍박이다, 박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져야 된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런 이 사도들을 중심을 해서 유대의 교회가 생겨났어요. 하루에 3천 명이 구원받습니다. 하루에 5천 명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만 명, 2만 명 이런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렇죠? 또 예루살렘 속에 있던 이 유대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도 많은 그러한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그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냥 안 두죠. 그렇죠? 저 이단들을 어떻게 색출해서 죽여야 되겠다. 종교는 사람을 죽여요. 죽입니다. 자기하고 다르면 죽이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렇게 했고 이슬람교가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천주교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종교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직접 핍박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 밖에는 사람을 또 보내갖고 또 거기 사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자기가 사는 그 유대 이 지방 여기서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다른 나라잖아 시리아는. 다른 나라 수도에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했으니 그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살기가 등등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에요. 살기가 등등했다.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눈에서 독사처럼 이렇게 해갖고 살기가 등등한 그런 빛이 나오면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종교에 빠져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그와 같은 그 성도들을 종교에 빠져있는 그 유대인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위협을 해가면서 죽일 정도까지 그와 같은 일을 했다 그랬는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도 우상들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들이 행하는 그런 방탕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걸 보고 막 핍박을 하고 말 그대로 직업도 주지 않고 하는 그래서 핍박을 당했다고 지금 성경이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행한 가장 악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대체 신학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킬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이 중세 암흑시대 때. 근데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핍박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레미야 대언자의 표현을 따르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보내고 자신의 대언자들을 보내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것까지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첫째 대언자 아벨로부터 제단 옆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 이르기까지 대언자들을 보내는 너희가 핍박하지 아니한 대언자가 누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대언자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달해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를 핍박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핍박했다. 사도바울 엄청나게 핍박을 했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은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이고니움에 갑니다. 바울은 항상 선교여행을 떠나면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어디 먼저 가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가잖아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더베와 루스라 거기 갔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들어갔다가 데살로니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더니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봉기를 이렇게 봉기 해갖고 이 사도 바울을 내쫓고 우리 바울이 베레아로 도망갔잖아요. 베레아로 도망갔는데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어찌나 지독하게 하는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레아를 떠나서 아테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그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다. 우리 한국에 지금 이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슬람은 하나 들어와서 결혼하면 10명을 낳잖아요. 인구로 다 해서 제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한국에 있는 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유학시켜준다고 해서 다 아랍권으로 무료 유학시킵니다. 다 그래서 완전히 친아랍 이와 같은 그 뭐 교수라든지 영향력 미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다시 땅에 보내놓으면 계속해서 이슬람 세력이 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하와이 다녀왔지만 이제 하와이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몰몬 대학교가 있어요. 이게 원래 몰몬은 유타주에서 이제 생겨서 그래서 유타주에 브리검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그런 몰몬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와이에 세웠어요. 이렇게 하고는 전 세계 가난한 아이들 영어 가르쳐 준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낮에는 거기 와서 그 이 민속촌을 세웠어요. 하와이 사람들 그 민속촌을 세웠는데 그게 다 몰몬에 세운 거예요. 낮에는 가서 거기 가면은 전 세계 다양한 민족들이 오잖아요. 그 아이들 써서 자기 민족 사람들 가서 말하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시켜준다 그러고 이렇게 해갖고 아이들을 다 4년이고 5년이고 데리고 있으면 그냥 자연히 몰몬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해서 몰몬 학교에 가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영어 가르쳐준다 그러고 뭐 기숙사 생활 다 그냥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까 돈은 없고 그러니까 미국 가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는 대단히 무서운 거다.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거기까지 이제 발전하는 거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아무리 세상에 핍박이 있거나 또 우리가 세력을 잡았어도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혼의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사람을 믿음을 이걸 가져라 저걸 가져라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 생각에는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로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일들을 한 거거든요. 예.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번 가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가서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에 16장이 있네. 16장 2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뭐 과거의 천주교회 또 과거에 이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세운 이 제네바에서의 그와 같은 그 장로교 통치 사람을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죽인 거예요. 다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 있게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엄청나게 큰 종교적인 업적을 세우고 했지만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또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분의 뛰어나심을 자기 스스로 깨달은 이후에는 과거에 자기가 누렸던 모든 업적, 유대교 안에서의 모든 지위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와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을 반대했다. 참 이상하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재성을 부여했어요. 그 천재성을 부여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로마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의 장점이 뭐냐. 그 쭉 얘기하면서 첫째 장점이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보존하고 구약성경을 해서 한 글자 한 점이라도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걸 하려니까 유대인들은 점 개수까지 해갖고 다 세서 신명기에는 점의 개수가 몇 개고 이 글자가 몇 개 이걸 다 외웠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하려니까 머리가 좋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머리가 좋으면 꼭뭐 성경 쪽으로만 머리가 안 좋을 수도 있지, 좋겠어요? 네, 바이올로도 잘하고, 그렇죠. 뭐 다른 것도 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질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지금 노벨상 받는 사람 지금까지 많이 있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반 이상이 유대인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음악하는 사람, 뭐 건축하는 사람, 말 것 없이. 이런 가운데 이 자부심이 커지게 되니까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됐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마귀가 세웠습니다. 그와 같은 거를 반셈족주의라 그래요. 반셈족주의, 엔타이 세미티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초래한 사람도 일부분 책임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 마귀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이 나고 메시아가 나기 때문에 아기나 초기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 시도가 요 근래 최근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죽인 거. 그렇죠? 이게 엔타이 세미티즘, 반셈족주의. 여기에 이제 하나의 역사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 반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라 그래요. 창세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내 씨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국가를 형성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항상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을 도와주고 저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약속들, 그 다음에 언약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유대인들에게 속해요.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신약 성경을 비롯해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존해서 남겨준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자, 이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유를 몇 가지를 제가 여기에 적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둘째는 율법 아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이 예표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만,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주지 않은 율법을 주셨다. 그 큰 자랑거리란 말이죠. 근데 그 자랑거리가 문제가 있어요. 율법은 뭐냐 하면,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 앞에 사람이 서면 너가 이거 죄가 있고 이거 죄가 있고 이거 죄가 있고 죄를 막 보여줘서 정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다, 구약의 율법은. 근데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표현대로 따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정말 될 수가 없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역할, 그게 율법의 역할인데, 율법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뭐 613개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뭐 등등 해서 이만큼 하면 사는 것 같고 이만큼 안 사는, 이런 방식의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 스스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자기 조상들을 따라서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지옥에 들어가 있는 그들을 심판하실 때 가서 너희들 왜 그러냐,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거 참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교인이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해서 다 이걸 받았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해서 개혁성경을 쓰고 뭐 그랬다, 그건 모를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빛을 주시면 그런 그 빛에 순응을 해야지. 개혁성경 99%가 사용하고 킹제임스 1%인데 제가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죠. 그렇죠? 예. 심지어 내가 0.1%고 예, 잘못된 걸 따르는 사람이 99.9래도 어떻게 0.1%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전통,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예, 이런 것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읽은 로마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 믿음의 의의, 이걸 알기 전에는 율법의 의의로 되는 것처럼 다 지키는 걸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났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 자동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생긴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사도 바울이 이제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면 그럼 유대인들처럼 자기 의의를 따라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16절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잖아요. 그렇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 앞에 가서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기록 시기가 주후 53년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극도로 진노가 임한 일은 언제 생겼냐면 AD 70년에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극도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훼파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아직 그 일은 생기지 않았다면 여전히 지금 성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그들에게 진노가 임했다. 뭘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 자기들에게 오신 하나님 자신을 배척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유일한 구원의 수단을 배척을 했으니까 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이르렀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르는 그 일이 결국 하나님께서 AD 30년에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40년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렇죠? 근데 안 돌이키니까 결국은 AD 70년에 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훼파해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다. 자, 그래서 성전이 이제 결국은 AD 70년에 파괴가 되고 우리가 그때 이제 흩어져 나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죠. 유대 교회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남아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진노를 자기 자신에게 쌓아놓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교회는 당연히 주변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데 이 교회에 왔을 때 말 그대로 같은 영이 들어있는 사람들끼리 여기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사정을 이야기해도 여기 이해하는 사람이 앉아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해하는 사람이 앉아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위로가 돼요. 밖에 나가 남만 얘기해도 그 사람들하고는 이미 영이 틀려갖고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지역교회의 필요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이제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뭐냐 하면 많이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서 오기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해요. 또 제가 영혼의 자유를 많이 강조하고 그 다음에 예, 교회에 자꾸 모이는 이런 폐단이 한국교회에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일주일에 닷새씩 뭐 새벽기도 같이 하면 거의 예, 7일을 교회에 모여야 되니까 예,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한 교회는 적게 오고 밖에서 잘하는 게 그게 성도다. 이제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끈끈한 교제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특징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다 보니 예, 이것 때문에 교제가 안 된다 그래서 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뭐 그거 제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안 되니까 나가지 말고 본인이 하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 본인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게 전혀 없이 이 교회는 교제가 없다. 이건 곤란한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다 판단하는 그런 건데 예, 판단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나는 얼마만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정말 일주일 그 시간 가운데 교회는 오지 못해도 문자도 하나 한번 보내기도 하고 SNS도 보내기도 하고 전화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지역 모임에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는 4주 동안 우리가 또 서울 한마음 침례교회에서 수요일날 제가 이제 성경 강의도 하잖아요. 아 이렇게 되면 또 서울에 있는 분들 바로 옆에 있고 그런 분들은 이런 기회에 또 한번 와서 한번 또 이렇게 만나면은 그 얼마나 큰 교제예요.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 아니면 결혼식장 이런 거 이럴 때 한번 일주일에 해서 한번 어느 날 가면은 그 주는 더 풍성해요. 그렇잖아요. 또 한번 만나는 거니까. 예, 등산도 가고 모두 해서 만나면은 더 좋거든요. 우리가 매일 만나진 못하지만 가능하면 만나는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하고 예,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당하고 옆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당하고 하니까 우리 당하는 사람들끼리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일들 진행하면서 얼마나 핍박이 컸겠어요. 직업을 잃게 되고 옆에 부모가 다 왕따를 시키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한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생각해보시면 되냐 하면 지금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당하는 핍박이 얼마나 클까. 중국 땅에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이냐 하고 내놓고 다닐 때 그 당하게 될 핍박이 얼마나 컸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 나오잖아요. 이 교회 성도들이 당한 그런 핍박이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핍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역교회의 귀중함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옆에 있는 그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좀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2장 17절에서 20절에 위로의 말씀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사도행전 17장 말씀이자 나중에 계기가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냥 황급히 쫓겨나가서 베레아로 갔다가 또 거기서 쫓겨나서 지금 아테네로 가고 정말 말 그대로 황급한 것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계속 피신해 다니는 거거든요. 이러는 가운데도 우리가 얼굴로는 너희를 떠났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는 떠나지 않았다. 참 이게 대단히 귀중한 말씀인 것 같아요. 특히 목회를 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몇백 명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얼굴로는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는 떠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너무나 귀한 그런 말씀. 여기 가서 보면은 우리말로는 우리가 얼굴은 잠시 너희를 떠났다 해서 우리가 떠난 것으로 능동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가서 17절 가서 보면 But we brethren being taken from you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하고 떨어지려고 마음을 먹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할 수 없는 그런 사정 때문에 우리가 떼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런 심정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우리말로는 이런 거 수동태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너희를 떠났다 이렇게 돼 있지만 떠나지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됐는데 마음으로는 떠나지 않았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같이 더 있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너무 중요한 그런 자세다. 근데 지금 가서 보니 좋은 일로 목회자가 성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도 마귀가 낀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 사탄이 낀다.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보면서 목회자도 마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목회자의 일에도 마귀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심지어 고린도후서 12장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의 생명과 연관이 된 이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될 때 사탄의 사자가 와서 그를 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건 또 성도들의 큰 의무다.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고백하거니와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덕에 사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와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과 하는 그런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될 것 같은 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참 이런 거 생각할 때 부끄러움이 많이 들죠. 예수님 오실 때 돈을 가지고 가겠어요? 금을 가지고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목회자가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너희. 그렇잖아요. 나랑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울고 같이 장례식 가고 같이 이렇게 하던 이 너희가 바로 내가 받게 될 환희, 이 기쁨의 왕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크기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같이 우리 같이 한솥밥을 먹고 이렇게 동고동락하는 이 성도들을 귀중하게 그렇게 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의 소망은 다시 이제 이들을 다시 본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너희일 수도 있고 지금은 육신적으로 여기 옆에 있으니까 바로 가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근데 바울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너희를 내가 보고자 한다. 어느 면에서 부족한 저도 그래도 저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은혜를 받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됐다. 저는 이런 말은 해볼 수도 없고 상상도 못 해봅니다. 다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걸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전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변화가 돼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내 말씀으로 변화가 된 그런 사람들이 같이 설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거나 할 때 과거를 자꾸 돌이켜보고 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 특히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 앞으로 지금 나아가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에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질주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뭐 어땠다 하는 거 여기서 좀 벗어나서 지금 이 시간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이제 사랑했던 것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할 겁니다. 20절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해요.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거기 가서 보니까 1장 13절 또 우리는 너희가 읽거나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또한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한 것 같이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이니 곧 주 예수님의 날에 예수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거다.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를 이렇게 대하게 되면 얼굴 붉히고 싸울 일이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 생각엔 저분들이 나의 기쁨이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들은 저 목사와 저 사모와, 그렇죠?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심판하시는 그날에 가면 나의 기쁨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서 그렇게 싸울 일이 있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바울의 이와 같은 그 모습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도 성도들이 싸우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유명한 설교가 뭐예요? 심판날 다시 만날 하나님의 성도들.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심판날 다시 만난다. 그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육신 가지고 이렇게 싸우지 말아라. 육신 가지고. 우리 사랑 침례교회도 뭐 지금까지 그런 일 별로 없었지만 앞으로도 어떠한 일 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붉히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는 일은 그거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참고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목회자로서의 그 심정,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이 자기를 바라봐, 이렇게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 끝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 1장 24절에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영혼의 자유, 신약교회, 그렇죠? 목사가 성도의 기쁨이 되고 성도가 목사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우리 시대에 우리 눈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